자, 우리는 계속해서 1차 전도 여행의 여정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루스드라라는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는데요. 지난 토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이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사건을 조금 더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루스드라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는 그 도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군중 속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바울이 전한 이 복음에 전심으로 또 순종하는 자세로 경청했던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 앉은뱅이였습니다. 그는 비록 육신적으로 보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거나 뛰어보지 못한 불구자에 불구했습니다. 육신적인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자,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는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영적으로 건강했던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정도의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그곳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육신적으로는 건강한 사람들이었지만 영적인 절름발이었습니다. 앉은뱅이였던 거죠. 영적으로는 한 번도 깨어난 적이 없는, 영적으로 어쩌면 죽어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 2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으로 할지니. 표면적으로,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이면적인 유대인,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그리고 이면의 할례를 받은 사람, 육신적인 표피를 자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내면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보여지기에는 그럴싸해 보여더라도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깨어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혼 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도 중요하고요, 또 우리의 영혼도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사적으로 보면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영지주의자가 있었죠. 참 많은 해악들을 교회 안에 끼친 그런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성경은 한 번도 육신, 우리 육체를 부정하거나 또 죄악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육체는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러나 또한 그 육신과 함께 연합되어져 있는 영혼도 중요한 거죠. 이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야 합니다. 이 둘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과 영혼을 잘 가꾸어 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선순위를 따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육신보다 우리의 영혼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요한 3서에 보면 사랑하는 가이로를 위해서 요한 사도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적으로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요한 사도는 범사가 잘됨 같이 너의 영혼이 잘되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의 육신의 강건함이 담보되어진 것 같이 너의 영혼도 잘되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먼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을 먼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와 같이 범사와 육신도 잘되기를 내가 기도한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있고 깨어있으면 어떠한 환경과 고난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넉넉하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질병이 걸린 분들은 육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죽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이 사회가 모두가 스탁되면서 경제적으로 또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죠.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의 영혼만 깨어 있을 수 있다면, 우리 영혼만 살아 있을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의 고난은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오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육체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정신 세계에 상처로 남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에게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축복이 돼요.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그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이 고난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어떻게 보면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동부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이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상처로 남지 않기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 있을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을 우리는 축복으로 바꿔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9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한 사람을 바울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내면을 꿰뚫어 보고 있는 거죠. 그를 보았더니 오늘 9절에 보면 그 사람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안증뱅이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주제는 참 그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믿음을 여러 가지로 조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믿음을 우리가 늘 생각할 때 한 가지만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그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잖아요.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하죠.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게 신앙 생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신뢰는 반드시 신뢰의 그 기준이 있어요. 신뢰할 만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죠. 우리의 신뢰는, 우리의 믿음은 그저 나오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분을 향한 우리의 신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을 향한 살아있는 지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더욱더 깊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깊이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의 깊이와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깊이 있게 경험하고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신뢰의 대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지식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빠진 상태에서 신뢰는 맹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은, 그것은 막연한 긍정적 사고에서 나오는 어떤 행동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분명한 대상과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성경 66권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우리는 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해야 합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누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저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그분, 완전하신 그분을 향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죠.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주위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온전하신 분이죠.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분만이 믿음의 사실은 대상이에요. 인간은 믿음의 사실은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우리의 옆에 있는 그 불완전한 존재들을 신뢰해줘야 합니다. 믿어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닌 그 사람을 믿어주고 받아주고 인정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그 사람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신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세워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 강연가가 그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삶을 이렇게 간증하는 그러한 영상을 보게 됐는데요. 이 강연가가 청소년 시기에 마약과 술에 빠져 사는 그러한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늘 그 삶은, 그 인생은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또 루저라고 그런 비아냥을 듣는 그런 인생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을 끝까지 손가락질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믿어줬던 단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자신의 어머니였다라는 겁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을 그가 받았고, 그 신뢰를 받았고, 결국에 그 방탕한 삶을 끊어낼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런 인생을 끝까지 믿어주고 신뢰했던 그 한 사람, 그 어머님, 그 어머니를 통해서 그가 다시 돌아서는, 변화되게 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뢰의 힘, 믿음의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믿어줘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을 우리가 신뢰해줘야 합니다. 우리 동역자들을 우리가 품어줘야 돼요. 우리 리더들을 존중해주고 또 우리 함께 일하는 직원들을 우리가 그렇게 신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그들이 신뢰를 저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동일한 그 신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우리는 받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안에서 하나님은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에 보면 바울의 짧은 메시지, 그러니까 설교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간상 읽지는 않겠는데요. 거기에 보면 결국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시고 바다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또 이 땅에 결실을 맺게 하셔서 우리 인간들을 먹이시는 분이시다. 이러한 그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15절부터 17절에 나오는 이 바울의 설교를 우리가 이렇게 꼼꼼하게 들여다보면 이전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했던 설교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어떤 설교를 하죠?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서 율법과 선지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드러내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유대인들,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죠. 자, 그런데 오늘 루스드라에서는 그 직접적인 하나님의 이 율법을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이 온 우주 만물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이 율법, 이 특별한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지금 루스드라에서는 바울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 은총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그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여러분 이런 차이를 가지고 바울이 그들에게 접근을 했을까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의 주 타겟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제우스 신을 섬겼던 미신적 행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에게는 이 자연 만물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일반적인 계시, 일반적인 은총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하나님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대상에 따라서 다른 복음적 접근 방식을 통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지혜를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만 해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쭉 대해보니까 1년 동안 함께 목회를 해보니까 정말 다양한 칼라의 영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계시고요. 영적인 수준도 다릅니다. 영적인 경험도 다르시고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다르세요. 결국 목회라는 것은 그분들의 시선에 맞춰서 함께 하나님의 이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게 목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사건. 이건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결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와 다른 사람들,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그들의 시각에 맞춰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성숙한 신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사태가 일어나면서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가장 탁월한 신학자인 두 목회자이며 신학자인 두 영적 거장들이 글을 쓰셨어요. 한 분은 톰 라이트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신학적 칼러라 보면 굉장히 조금 진보적인 그러한 성향을 가지신 분이세요. 이분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어떤 짧은 메시지를 쓰면서 뭐라고, 그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는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유의 메시지를 전달했고요. 또 한 분의 신학자여 목회자인 존 파이퍼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은 그 글에서 어디에다 이 포인트를 두었냐면 바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포커스해서 글을 적었습니다. 두 신학자, 다른 칼라를 가지고 있어요. 한 분은 조금 더 진보적인, 또 다른 한 분은 조금 더 보수적이고 개혁적인, 복음적인 신학의 칼라를 가지고 있는 이 두 분이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복음의 그림 안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해석해내는 거죠. 여러분, 둘 다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린 이 어려울 때 서로를 더 아껴주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교회가 이 대사회를 향해서 어떤 공익에 일조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또한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우리 교회에게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양함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다름이지 틀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모든 사람들을 함께 포용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함께 손붙잡고 하나님의 이 사명을,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동부사랑의 교회 수백 명의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다른 모양,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이 중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달려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